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오늘로 벌써 네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사건으로부터 사건이 진전되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리어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을 찌르고 있는 장면들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들 찔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찔리셨는지 긁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을 하면서 그것 우리가 썼던 가면들이 어떤 것이었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인 그 개괄을 다시 한번 해놓고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초점을 제대로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시험거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법대로 할 것인가 사랑으로 할 것인가. 법대로 하자 그래도 사랑이 저촉이 되고 사랑으로 하자 그러면 의의가 저촉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문제로 책잡히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나오는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를 쫓지 않는 자들은 말하자면 어둠에 다닌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죄와 선을 선택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밖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32절에 오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라. 너희는 죄가 그 본질이고 그것 외에 할 수 없는 자들이니라 라는 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기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놓지 않고 봐야만 발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들이 그 말로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오늘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던 문제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고 그들이 오히려 책을 잡혔습니다. 가장 굵은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죄 없다고 아니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 속에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간과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네 번만 한 게 아니군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자, 그 문제를 그 다음 이어가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죄고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장이고 살인밖에 할 줄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뿌리가 그렇고 종족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다른 차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드디어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네카가 한 말 중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보다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다. 세네카가 한 말에 제가 많이 부풀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다못해 진리와 생명과 아름다움과 선한 것으로부터도 자유해서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유라고 늘 혼동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왔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가 보통 자유라는 대목을 늘 먹일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나 아닌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속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는 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들먹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표현을 하자면 죄란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마저도 그의 앞에 무릎 꿇리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32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참 여러 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를 해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테니스를 배우신다든가 볼링을 배우신다든가 골프를 배우신다든가 뭐 탁구를 배우신다든가 스포츠에 관한 어떤 걸 배울 때 맨 처음 곤란을 겪는 것이 누구에게 코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단 둘이서 주고받는 것은 좀 쉬운데 스케이트 같은 거 배우기 위해서 태능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서 남들 싱싱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르치면 누구나 화를 냅니다. 놔두라고. 그런데서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지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언제쯤 코치를 받게 되냐면 세져야 코치를 받게 됩니다. 평균 수준 이상이 돼야 코치를 받지 평균 수준 이하일 때는 코치를 못 받습니다. 자기가 수준 이하라는 것이 폭로되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합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건강이라니까 무슨 뭐 다른 건강이 아니라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느라고 테니스를 시작했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도 뭐라 그래서 왜 테니스하고 결혼하지 나랑 했냐고 그래서 제 아내를 배워줬습니다. 아내가 이제 어느 만큼 치게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게임을 하면 제 아내하고 게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잘 못 치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는 좀 괜찮게 치니까 제 아내랑 저랑 편을 먹고 저쪽에 저보다는 못 치고 제 아내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 편을 먹고 게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다가 코치를 한다고요. 나오지 마. 그쪽에 붙어서 있어. 거기만 지켜.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직이 돼요. 오늘 저녁 밥 먹을 때 봐라. 이게 얼굴에 써 있다고요. 그리고 못 치는 사람일수록 절대 공주수로 안 갑니다. 공주수로 가는 것은 무슨 못 치는 사람의 본보기 같아서 창피한 거예요. 그 혹시 주스러 가도 꼭 걸어가지 절대 안 뛰어가요. 손놈 같아 보일까봐. 아니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야 공을 뛰어가서 주서. 절대 코치를 안 받아요. 꼭 그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놔두란 말이에요. 그쪽이 훨씬 더 바보 같다는 것을 아는데 3년쯤 걸립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죠. 요즘은 이제 요구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왜 코치 안 하냐고. 이런 뭘 미쳤다고 코치를 하겠어요. 이미 제 사람인데. 총각 시절하고 같아요, 어디? 결혼한 다음에. 이건 여러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의 어떤 파편들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때는 우리는 자존심이 혹시 이렇게 들먹여질지라도 액수가 작거나 사소한 문제일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일 때는 우리는 전 몸을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이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 바로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골자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들이 자기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아브라함같이 살지 않느냐 합니다. 그리고서 40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다른 아버지를 갖고 있다라니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단어가 다 등장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의 골자는 이겁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우린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죄인과 논하자. 이게 재밌어요. 진리와 생명을 죄인과 논하자. 죄인들이 진리에 진리된 것을 추적하지 않으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끝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한이 있어도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는 한이 있어도 한 걸음 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끝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59절 보시면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이 대화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걸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 하나만으로 정지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결단코 한 걸음도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린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시대에 이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지 못하는 해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싸움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린 정답을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적대감, 자기 보호 본능이 우리에게 본능으로서, 유산으로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떳떳한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성가를 괜찮은 걸 해서 제가 경고를 하나. 성가대원들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 좀 엉기실 때가 좋습니다. 엉기실 때는 성가하는 것이 다 죽을 죄인 같고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을 못 들 것 같고 그때가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느 날 괜찮은 곡을 한번 하고 나면 또 꼭 눕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는데 누군가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더라는 걸로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냅니다. 요새 목사님 설교가 좀 푹 죽은 것 같아. 이 얘기는 결단고 목사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몰라. 무엇을 대비시키고 싶냐면 성가는 괜찮아졌는데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금방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뭐 아닌 척하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어려움은 봉사를 떳떳이 하고 정말 좋은 땀을 흘린 다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해. 봉사하는 기쁨을 아무도 몰라. 혼자 좋았으면 됐잖아요. 물건들을 준다. 우리는 전부 자기 편이지 하나님 편이지 않습니다.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일반적인 표현을 해서 서양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그것은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본성적으로 이런 공통점을 가집니다. 인간이 자기 집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돌을 깨우쳐 초월을 경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만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할 것이 있는데 개발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깨우치거나 어느 자리에 나갈 수 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제3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정답은 무엇이며 정도를 걷는 것이 뭐냐 그러면 늘 부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늘 부족감을 갖는 것입니다. 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런 오해를 당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저는 마치 죄 안 짓는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동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지고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옵시다. 우린 다 동지입니다. 그 특별히 목사는 그 중에서 평균치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맨 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갑시다. 오늘 광 목사가 얼마나 쪼단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합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목사들이 잘난 척하는 얘기가 돼서 그래요. 잘난 척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존에서는 전도사들은 잘 몰라요. 고개를 조금 끄덕이는데 이제 목사도 해보십시오. 저 고개가 땅에 닿다 올라왔다 그래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셔서 목사가 똑똑하거나 무슨 박사거든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 박사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목사가 똑똑해지려고 애쓰고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좀 어딘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과 진심을 바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늘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는 당신들과 못한 사람이 아니오, 당신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에 그냥 모광지를 매는 사람은 그 희망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쓸모없는 자를 목사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구역장 권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참 그 제가 참 놀랍고 그 감사한 감동이 있었는데, 수요일 같은 때는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와서 오후 3시 반까지 하고 집에들 가셨다가 7시 반에 또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러려고 그랬는데 입 밖으로 쏙 나왔어요, 말이. 오죽하겠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아니, 또 와요? 나한테 안 와요.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럼 혼났을 텐데. 나한테 안 와요.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어요. 그죠?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왔나. 하나님, 능력 있는 목사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빨리 키우사. 조인수 같은 목사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하나님은. 저는 절대 안 해요. 이 돈은 미쳤어요. 시원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에어컨 달아놓은 교회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주보라도 좀 딱딱한 걸로 해서 부채질이나 좀 하게 만들고. 싸구려를 해갖고 부채질도 잘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은혜라는 얘기가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도 싫고 사실일까봐 싫고, 아시겠어요? 사실일까봐 싫고 사실이라도 싫어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사실이 되면 그때 와서 또 자존심 상할 거니까 어쨌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막아선 것을 여러분 결단껏 남의 일로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동원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논쟁을 해서 사람을 항복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논쟁은 원한만 사지 논쟁으로 이익을 보는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절대 이성적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입니다. 사람이 옳다 틀리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좋다 싫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옳다 틀리다와 싫다 좋다는 어떤 차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맞다 틀리다는 이성적입니다. 객관성이 있지만 좋다 싫다는 이성적이 않고 감정적인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싫은 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싫은 게 싫은데 보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유가 어디서 싫은데 좋은 때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보면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이상하지만 물어보세요. 부부한테 세상에 없대죠. 세상이 없대요. 제가 아는 분은 손녀를 보셨는데 이 말 듣고 시험 받으신다.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손녀가. 근데요, 브랜닥스 치약 선전에 나오는 애 아시죠? 뽀드드. 걔보다 이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절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뻐하세요. 그 만남은 그 할아버님이 그냥 뭐 입에 넣다 뺐다 하시니까요. 뭐. 인간은 절대 이성적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입니다. 굳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크게 이런 걸로도 있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걸로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낫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이 백인들이 동양인을 보고 말하자면 유색인종이라 그러죠. 옛날 징기스칸은 저쪽을 쳐들어갔을 때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쓰면서 색목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너들의 눈깔에 색깔이냐? 그 생목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피부를 들먹였고 우리는 그들의 눈깔을 들먹였습니다. 그 비겼습니다, 여태껏. 뭐 어디가 더 낫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언제나 법은, 의는 힘이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은 나를 유지해 놓고 기독교의 진리만 뽑아서 내 안에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가 오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오르시려면 여러분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은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이런 걸 듭시다. 박조준 목사님께서 그 외화반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얼마 후에 풀려나셔서 저쪽 논현동 있는데, 논현동인가 청담동 있는데인가 거기에 갈보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저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와서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종시되는 어른이 가까운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아니 그래, 그렇게 무리를 빚으시고 한 3년쯤 조용히 좀 있으시다가 조용해지면 나오시면 좋지. 그분이 또 해갖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는 걸 제가 척 알아들었어요. 그게 왜 저를 위한 얘기가 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관제 없어요. 당신이 교회 하나 만들었는데 거물이 오셔서 교인 뺏길까봐 저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요. 제가 깊은 뜻을 압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을 제가 이제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박조준 목사님께서 곤핍하셔서 이제는 좀 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사 떨치고 일어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눈길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강남 땅에 좁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갔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누워 계실 분이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까? 참 멋있지요? 박 목사님 참 잘하셨지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지금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속은 안 그렇더라도 이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속은 안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을 위한 제 겸손이죠. 제가 속도 그런 사람이죠. 그전 제가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못할 테니까 말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느 게 진심인지 아무도 모르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 속에서부터 먼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하여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당신 그 어디서 듣고 그런 말 하는 거요? 그 말은 이게 진짜요? 아니요가 아니라 당신 그런 말 해갖고 하나님께 이게 무엇이요? 하는 뜻에서 당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럼 거짓말을 한단 말이요? 진짜가 아니가? 그럼 나랑 박조진 목사님 만나고 갑시다. 아니 사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실이라면 더 큰일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그는 자기가 거짓말 장이가 되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망하는 편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실감하시겠어요? 이 싸움의 무서움을? 내가 거짓말 장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는 것은 못 참아요. 기독교가 망하는 한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걸 허락해서라도 나는 거짓말 장인 것을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큰 문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찌 그가 보내신 이가 얘기를 하는 걸 거부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변호하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라. 그들이 그랬대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사건을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살려보낼까요? 죽일까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갖고 왔던 문제거든요.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항복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주 이제 귀신이 들렸겠네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굵은 척도와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증명을 하기에 바쁜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상당히 많은 분에게 어려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혹시 제가 뭐라고 불평한 데 대해서 앙심 먹고 있다가 했죠 하는 그 항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그 문제와 결부해서 이 말씀을 더욱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원한을 사지도 않고 제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에서 일어난 실수들과 혹시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 모두가 들어도 괜찮을 얘기를 하나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것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역시 연령과 비례해서 이해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는 적어도 쉬는 넘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 최명 장로님이 앉아 계셨는데 최 장로님이 50이 안 되셨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셨대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섭섭한 일을 해드렸길래 목사님께 설교를 하다 말고 또 쉰 얘기를 하셨을까. 아주 어려우셨답니다. 뭘 잘못했는가.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셨대요. 아 참 이게 일반 논이었지.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정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자유함을 얻으셨다 그럽니다. 나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오해 문제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설계 찔림을 받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가 왜 그러나? 저 사람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러나? 저 사람 하는 말은 관두고 난 저 사람 인상이 싫어. 저 사람 너무 꽥꽥거려. 내가 우리 마누라 따라서 할 수 없이 왔지만 목사는 저래서는 안 돼라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생기시거든요. 그것이 제 매너 탓인가 하는 것이 하나인 것과 보다 크게 여러분이 어떤 죄성을 찔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 중에서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죄의 덩어리인가를 찌르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서 세상적인 용어로 간땡이가 불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개인적인 원한과 사적인 싸움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고 모두가 축복을 얘기하고 잘 된다는 얘기라도 낙관적인 무드만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훨씬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썩어가고 있는 어떤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라내십시오. 주사를 아프지 않게 맞는 방법이 없고 수술을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쓰지 않은 약이 없고 듣기 싫은 충고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죄성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할 수만 있다면 죽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썩어가고 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말아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거기서부터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속에서 그 더럽고 추한 죄 속에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러나 현대의 교회인들을 보면 전부 연약하고 죄의 멍에를 다시 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이건 약속된 특권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의 자녀된 이상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 한 번만 흔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교묘한 사술에 속아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칼을 들 것이 있습니다. 꺾으십시오. 칼을 꺾고 무릎을 꺾고 여러분의 고든 목을 꺾고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만 생겨나는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느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셨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어 다시 토했던 것을 먹고 벗어 던졌던 멍에를 스스로 지고 신음하며 그것이 자유라고 외치고 더럽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뒹굴며 그것이 편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굳게 하사 우리가 종되었던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풀려난 자인 줄 아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 사슬을 끊고 주 앞에 우리를 봉사케 하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우리를 산제사로 주 앞에 드릴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애를 더 이상 악한 열매를 맺는 곳에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의 나라와 복음과 그 축복된 말씀을 위하여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늘 서도록 간섭받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